예,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이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의 시점은 다윗의 인생 말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시라는 이 부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7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이 이미 한번 있었죠. 기브온의 거민들을 죽인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에 이어서 또다시 국가적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놓아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징계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의 의식 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그대로 사용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본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장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일도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압살롬과 세바의 난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행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과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사무엘상 8장에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왕을 반역하고 그를 대적하여 압살롬과 세바를 쫓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백성들 상호간에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셔야 할 이유로 가능한 연결고리는 이 두 반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세바의 반역 때에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왕의 제도를 받게 되었지만 이렇게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왕을 배반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한 죄가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코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 통치 말기에 이루어진 일로 약 10개월간의 기간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아왔던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는 듯한데 철저하게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외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소 다윗을 힘들게 하던 대적자의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복된 미래를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인하여 그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요압의 충언은 이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주변국의 오해와 원성을 살 것을 염려해서 행한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보통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세와 징병이 목적입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구조에 만족했던 요압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향락과 권세를 누려야 하는데 기존의 체계를 갑자기 흔들게 되면 또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국가가 인구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죄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불순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공식적으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였기에 이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행할 때마다 강압적인 군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죄를 행하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만류를 끝까지 뿌리치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 방법은 이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먼저 조사단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고 다시 요단강을 서편으로 건너와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개된 지역들은 인구조사단이 지역의 인구조사를 위하여서 차린 이 이동 본부로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토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복한 지역이었던 이 시돈과 두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달 20일 동안 진행된 이 인구조사는 이 불완전한 조사로 요압의 고의적인 누락과 당시 요압의 명령에 반대했던 레위지파는 인구조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만 20세 이상 칼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80만 명이었고요. 남유다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110만 명, 유다는 47만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약 500만 명가량 되지 않았을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적군의 세력과 적군의 군마와 적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그 복에 함몰되어서 그 복을 자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엄청난 수의 병력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국력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있는 이 군사력과 그 인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바로 다윗의 패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의 왕국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컨디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킨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너무나 다행히도 그 마음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은 10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가 다 끝나갈 즈음에 깨닫게 된 것이죠. 무뎌졌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 자책이라는 단어는 찌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7절의 말씀에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재앙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이 어떻게 내려지는 것을 본 다음에 회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를 하자 다윗이 아침에 기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지만 해결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재앙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이 특정한 재앙을 어떤 동기로 선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윗의 중심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로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갈 것이냐. 세 번째로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이 짧아질수록 재앙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흥미로운 단어는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 데베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데베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와 언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속죄의 은총이 사울의 후손이 죽을 때 임했다라면 본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보상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제 심판을 이제는 그들의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멈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멈추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공동체의 죄악과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차라리 저들의 죄악을 나와 나의 가문에 돌려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객관적인 회개가 있고 또 공동체의 회개가 있고 또 개인의 회개가 철저하게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두 가지의 재앙 다 21장과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재앙들은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인관계에 맺은 언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울교회 사태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을 뽑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리더십에 대한 다 성도와 목회자와 어떤 교회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어긴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앞에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